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왕이 부장이 오늘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과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왕 부장은 존슨 장관에게 중국의 원칙적 입장을 설명하면서 중국이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를 위해 큰 노력을 하고 있고 포괄적이고 엄격한 방식으로 안보리 결의를 계속 이행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왕 부장은 각국이 모두 각자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존슨 장관은 현재 정세가 끊임없이 격화되고 있는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난해 미국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워싱턴 DC에 대배심을 구성했다고 월 스트리트저널 신문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대배심이 몇 주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 앞으로 몇 달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배심은 소환장 발부와 증인 출석, 자료 제출 요구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뮬러 특별검사 측은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대배심이 이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다른 고위 선거 관계자들과 러시아 변호사 사이에 지난해 6월에 만남과 관련해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의 선거운동 진영이 러시아와 연결됐다는 의혹은 완전한 날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웨스트 버지니아주 헌팅턴에서 열린 집회에서 그들이 날조된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빼앗으려 한다며 이는 우리 모두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검 수사의 마지막 결과가 정말로 진실한 것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검이 해야 할 일은 당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선 후보가 삭제한 3만 3천 건의 이메일을 조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로 예정됐던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 조치 발표를 연기했다고 폴리티커와 CNBC 등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들 매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면서 하지만 소식통들이 발표 연기 이유나 재조정된 발표일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 대변인도 이에 관한 논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다음 주에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오늘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국제사회 비난 속에 재원의회 첫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지난 30일 선거에서 선출된 545명의 재원의회 의원들은 헌법을 개정할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권은 이번 선거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오늘 대규모 시위를 벌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헤더 노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재원의회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재원의회 선거에서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인 선거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노트 대변인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재원의회를 마두로 독재 정권이 민주주의를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낸 결함 있는 과정의 산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리아 중부 홈스에서 휴전이 발효된 지 10시간 만에 정부군과 무장 세력들이 총격전을 벌였다고 시리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오늘 홈스 북부 파르하니아와 테이르 마을라, 샤르슈 마을과 아룰라 교회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는 무장 세력이 정부군이 통제하고 있는 마을들에서 먼저 총격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상자 발생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식사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고 계신가요? 누군가는 밥 먹는 시간도 아껴서 일하고 공부한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식사는 단순히 밥 먹는 시간이 아니라 배우고 소통하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도 비슷한 논쟁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중학생들의 짧은 점심시간이 논란이 된 겁니다. 수업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일본 중학생들은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점심시간만이 허용됐는데요. 실제 준비하는 시간 또 음식을 기다리는 시간을 빼면 5분에서 7분 정도의 식사 시간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한창 클 나이에 허겁지겁 먹게 되고 또 제대로 다 먹지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대화도 나눌 수 없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반면 학교 측은 점심시간을 늘리게 되면 수업시간 확보가 어려워져서 교육에 지장을 받는다며 공부를 적게 하는 게 더 이롭다고 생각하느냐는 반론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공부를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식문화를 배우는 또 다른 교육의 시간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6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5일 토요일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4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5도에서 34도, 신의주 24도에서 30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26도에서 34도, 함흥 22도에서 31도, 끝으로 청진은 22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시죠. 오늘 첫 곡은 음악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F.R. Davis의 Music 함께 감상해 보시죠. Music, you're making me blue. But I'm alone without you. Fill my heart and fill my soul. Music fill my loneliness. Music is still all around. Constantly changing our sounds. And that your inspiration will never end. Seasons are at your command. Music, I love you so true. I'm just crazy about you. Without you, life is so sad and full of pain. Music, please come back again. When spring is near the end,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필리핀과 태국,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합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내일부터 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와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 잇따라 열리는데요. 틸러슨 장관은 이 지역 일대 외교 책임자들과 이 남중국해 분쟁, 이슬람 무장 세력, 그리고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두 달 가까이 진행 중인 중국과 인도의 국경 대치 상황 짚어보고요. 최근 베트남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사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에서 중요한 회의가 연달아 열리는군요.
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모임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보통 아세안이라고 영문 약자로 줄여서 부르죠. 이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가 내일부터 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막을 올립니다. 월요일부터는 이어서 이틀 동안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 이어지는데요.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이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필리핀 현지로 향합니다. CNN 방송을 비롯한 미국 언론은 틸러슨 장관이 지역 현안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동남아시아와 주변 국가들에게 전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모임인데 미국 국무장관이 가는 이유는 뭡니까?
이 아세안 10개 나라 외무장관 말고도요, 이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 또 한국의 강경화 외교장관 등 이 아세안 소속이 아닌 이 17개 나라 외교 책임자들도 회의에 동참합니다. 그 이유는 이 국제정세가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이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더 이상 이 지역 안에서만 논의할 수 있는 현안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이 당장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만 해도 이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 중국을 상대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북한의 이 핵미사일 도발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아세안이 자체 진행하는 회의 본 일정과는 별도로 미국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중국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 하는 식으로 이 주요 국가들과 이 현안을 논의하는 일정이 병행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 북한의 외교 책임자도 참석하나요?
네. 이 북한에서는 리용호 외무상이 이번 회의에 참석합니다. 북한 외교수장이 미국 국무장관과 한 회의장에 자리하게 되는 건데요. 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한 직후라서 이번 회의 일정에 외신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틸러슨 장관이 리용호 외무상을 별도로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와 이어질 지역 안보 포럼, 어떤 의제가 탁자에 오르게 될까요?
예, 먼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그리고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세력을 넓히고 있는 이슬람 무장반군 문제가 이 세 가지 주요 의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먼저 남중국해 문제부터 짚어보죠. 이번에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올해 아시안 의장국인 필리핀 외무부는 이번 외무장관 회의 일정 중에 아세안 측과 중국 정부가 별도 회의를 열어서 남중국해에서 충돌을 방지하고 위기를 관리하기 위한 행동수칙을 선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에 해당하는 해역의 선을 그은 이른바 남해 구단선을 기준으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이 바다에 직접 접하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같은 아세안 국가들과 끊임없이 충돌해 왔었는데요. 이 구체적인 구속력을 가진 이 행동수칙이 나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 지역 외교가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이 남중국해 행동수칙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이 남중국해 분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2002년에 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이란 걸 만들었는데요. 이 충돌을 막자고만 당시에 합의했을 뿐 어떻게 막을지는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속력을 가진 구체적인 충돌 방지 약속을 맺기 위해서 양측이 교섭을 시작했지만 영유권에 대한 강한 주장이 서로 부딪히면서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금까지 15년을 끌어왔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협상이 급진전돼서 중국과 남중국해 주변 국가들 사이에 핫라인, 이른바 직통통신망 개설을 골자로 한 행동수칙 합의에 이르게 된 겁니다.
네, 이 지지부진했던 협상이 갑자기 진전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네, 지난해 7월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가 필리핀 정부의 제소를 받아들여서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었는데요. 이후에 중국 정부가 이 행동수칙 제정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남중국해 안정에 관여해야 앞으로 관련 현안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은 자신들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의견은 무시하고 남중국해 인접 국가인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세안 측과 직접 교섭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중국은 이번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내놓을 공동성명에도 남중국해 분쟁을 언급하는 것을 막도록 외교전을 진행해온 것으로 현지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남중국해와 관련한 행동수칙이 아직은 확정 발표된 게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입장을 정리해서 내놓지는 않았는데요. 수전 손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틸러슨 장관이 이번 회의 일정 중에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를 계속 수호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해서 인근 지역 국가들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와 지역 안보 포럼에서 논의될 또 다른 의제, 이슬람 무장 세력 문제가 있죠.
네. 이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 일대의 섬 지역은 이 중앙정부의 통제가 미치기 어려운 이른바 치안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슬람 교리를 내세운 무장 반군들이 준동해왔는데요. 이런 무장단체들이 몇 년 전 이 중동에 자칭 국가를 선포한 ISIL에 충성서약을 하는 식으로 추종하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 때문에 해당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준전시상태에 돌입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동남아시아 일대 이슬람 무장반군 상대 전투에 대한 미군의 지원을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이 지역 반군과 ISIL의 연결고리를 끊는 방법 등을 이번 회의에서 폭넓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예. 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이번 아세안 외무장관 회의에서 발표할 공동성명 초안이 일부 언론에 공개됐는데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에 계속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즉시 완전히 준수하라고 북한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한 아세안 외무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차 표명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최근 국경에서 군사 대치를 이어가고 있죠.
네. 이 티베트 고원이 자리 잡은 히말라야 일대에서 이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은 지난 1962년 이 전쟁을 치를 정도로 극단에 치달은 뒤에 지금까지 반세기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중순에 이곳에서 이 도로 공사 문제로 중국과 인도 군대가 충돌한 뒤에 이 첨예한 군사적 대치가 지금까지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 국지적인 전면전까지 예상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최근 인도를 상대로 이 국경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라고 이 최후 통첩성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인도에 내놓은 경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중국 국방부는 어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성명에서 이 도로공사 충돌 사건 발생 후 중국은 최대한 선의를 가지고 외교적 수단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힌 뒤에 이 고도의 자제를 유지했지만 선의에도 원칙이 있고 자제에는 최저의 선이 있다면서 해당 지역 인도군 철수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인도군이 지금 진출해 있는 곳이 중국 영토이기 때문에 철군하지 않을 경우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네, 이 중국 외교부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고요?
네, 전날 중국 외교부도 인도 변방 부대의 중국 영토 진입에 관한 성명을 내고 인도군 병력의 조속한 철수를 함께 요구했습니다.
네, 이 도로 공사 때문에 군사적인 대치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어떤 사정입니까?
예, 지난 6월 16일에 발생한 일인데요. 이 중국과 인도 그리고 부탄 이렇게 세 나라 국경이 만나는 지역에 이 중국군 공병대가 도로 건설을 진행했습니다. 인도에서는 도카라, 중국에서는 둥랑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영향력을 주장하는 지역인데요. 이 부탄 정부가 도로 공사에 항의하자 이 상호 방위 조약을 근거로 인도군이 현지에 출동했습니다. 이후에 무장한 인도군과 중국 인민해방군 병력 수천 명이 지금까지 현지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중국의 이런 일단 철군 요구에 대해서 인도 측의 반응은 어떤가요?
인도 정부는 대화를 요구했습니다. 전면전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어제 인도 상원에 출석한 수슈마 스와라지 인도 외무장관은 중국과의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라는 의회 요청에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하는 것이고 그럴 바에야 전쟁 말고 대화를 하는 게 낫다면서 양측이 대치 상태 해소를 위해 외교적 접촉을 진행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베트남의 경제가 다시 좋아지고 있다고요?
네, 올해 초에 미국이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른바 TPP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하면서 주춤했던 베트남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현지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 나라를 하나로 묶는 이 거대한 다자간 경제 공동체인데요. 이 베트남의 경우 특히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 TPP가 출범하면 일본과 더불어 가장 강력한 수혜 국가 가운데 하나 가 될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에 미국의 TPP 탈퇴를 공식 선언하고 이 TPP가 계속 유지될지 위협을 받으면서 이 베트남의 경제도 함께 주춤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베트남의 경제가 다시 좋아지게 된 건지 그 동력은 뭐였습니까?
예, 베트남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것을 미리 대비해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선거 공약으로 이 TPP 탈퇴를 공약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라는 건데요. 베트남은 이후에 지난 2015년에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유럽 국가들 쪽으로 이 경제의 중심을 돌렸습니다.
네, 이 베트남이 중국이나 인도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접촉을 해왔죠.
그렇습니다. 특히 제1교역 상대국인 중국에는 관광 문호를 더 활짝 열고 있는데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베트남을 방문한 중국인은 220만 명이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도의 한 업체가 베트남 메콩강의 삼각주 일대에 230만 달러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이고요. 매년 8만 명이 넘는 인도인들이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베트남 항공사가 현재 인도와의 직항 노선 개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러시아 대선기 문제를 조사 중인 특별검사 측이 워싱턴 DC에 대배심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연방의회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여름 휴회에 들어갔다는 소식, 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개최한 대규모 구직 박람회에 수만 명이 모였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미국이 러시아 대선 개입 의혹 때문에 계속 시끄럽죠.
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에 러시아가 이 해킹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식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주려 했고, 또 이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내통했다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자,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현재 특별검사가 임명된 상황인데요. 특검이 대배심을 구성했다고요?
그렇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워싱턴 DC에 대배심을 구성했다고 어제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DC의 대배심이 활동을 시작했다면서 이는 러시아 내통 의혹 수사가 점점 더 강도를 더해가는 걸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 대배심이 구성됐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뮬러 특검이 상당한 증거를 입수했다는 의미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실제로 대배심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돈 트럼프 주니어 씨가 이 러시아 변호사와 만난 일과 관련해서 자료 수집을 위해 이미 소환장을 발부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그리고 앞으로 대배심이 트럼프 일가의 재정 기록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에 대해서 뮬러 특검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면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가족의 재정이나 금융 거래는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와 관계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네. 자, 대배심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대배심은 용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관련 자료를 넘기거나 증언을 듣기 위해서 소환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배심이 뭐 구성됐다고 해서 기소가 임박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또 전문가들이 전하는데요. 대배심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고 연방 대배심은 보통 16명에서 23명 규모입니다. 유권자들 가운데서 임의로 뽑게 되죠.
예, 흔히 배심원이라고 하는 이 소배심과는 어떻게 다른 거죠?
네, 대배심은 용의자가 유죄냐 무죄냐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죄의 유무는 이 말씀하신 소배심이 하는 일이고요. 또 소배심과 달리 대배심은 만장일치 결정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3분의 2 또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모든 연방 범죄에 대한 이 기소 여부는 바로 이 대배심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네, 이 백악관은 뮬러 특검이 대배심을 이용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인 타이콥 씨는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이런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대배심의 활동은 비밀에 붙여지기 때문이란 설명인데요. 하지만 이 뮬러 특검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인 존 다우드 씨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이 조사를 받고 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없다고 또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그럼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어떻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측근들과 이 러시아 의혹 내통 의혹을 계속해서 부인해 왔었는데요.
네,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러시아 내통 의혹은 거짓이고 미국의 모욕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자신의 선거운동에 관여한 일이 없다면서 이 지난해 대선 승리는 러시아 때문이 아니라 지지자들 때문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Russia story is a total fabrication. It's just...
네, 러시아 얘기는 완전한 조작이고 미국 정치 역사상 가장 큰 패배에 대한 변명일 뿐이라고 말했는데요. 검사들이 조사해야 할 것은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메일 3만 3천 건을 삭제한 일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지지자들은 이에 열렬히 호응하는 또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 어제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응을 했는데 그런데 현재 일반 미국인들 사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매우 낮은 편이죠.
맞습니다. 이번 주 퀴니피엑 대학교가 발표한 최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33%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61%로 지난 6월 말 조사 때보다 6%포인트가 더 올랐습니다.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어떤가요?
네, 이 공화당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 지지층이었던 이 대학 졸업장이 없는 그러니까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이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절반인 50%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무수행에 만족하지 않는다, 국정수행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건데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사람은 절반이 안 되는 43%에 그쳤습니다. 또 지난번 조사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 84%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답했는데 이번에는 76%로 또 떨어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방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하원은 지난주가 마지막이었고요. 또 상원의원들도 어제부터 이 워싱턴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제 17일 동안 워싱턴을 떠나 있을 예정인데요. 뉴저지주에 있는 자신 소유의 골프장에서 지낼 계획입니다.
네. 자, 연방의회, 특히 이 공화당에게 올해 상반기는 별로 소득이 없는 회기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이 백악관과 의회 상하원을 모두 차지했지만 이 러시아 내통 의혹에 시달리면서 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요. 먼저 이 7년 동안 공화당원들이 약속했던 이 공화당 정치인들이 약속해왔던 오바마 케어 폐지가 무산됐습니다. 하원에서는 우여곡절 끝에 이 오바마 케어 대체 법안이 통과됐습니다만 상원에서는 세 차례나 법안이 부결됐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조세 개혁이라든가 기관시설 지원 법안 등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그래도 그동안의 성과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공화당은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이 인준된 일을 최대의 성과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서 의회가 특히 상원이 막바지에 또 무더기 법안을 처리했는데요.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했고요. 또 어제 하루 동안만 이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 지명자 60명을 한꺼번에 인준했습니다. 그동안 올해에 들어서 인준한 사람들의 숫자보다도 이게 아주 훨씬 더 많은 것이라고 합니다. 가을에 의회가 돌아오게 되면은 조세 개혁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대규모 구직 박람회를 개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10여 개의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 수요일 대규모 구직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물류 창고에서 고객들에게 보낼 제품을 포장하고 분류하거나 배송하는 일을 맡게 될 그런 직원을 뽑는 행사였는데요. 행사장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진을 이뤘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 4만 명에서 많게는 5만 명의 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할 방침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아마존의 직원은 이미 상당히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역사상 가장 빠르게 직원 수를 늘려가는 회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 아마존의 전 세계 직원 수가 이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38만 2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내년 중순까지 또 미국에서만 10만 명의 이 정규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네. 자, 아마존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대규모 구직 행사를 연 이유가 뭔지, 이 8월이면은 한창 여름 휴가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미리 준비에 들어가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아마존은 항상 이때쯤에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기존 소매 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에 아마존은 역대 최대 규모의 구직 행사를 열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 소매 업체들은 문을 닫고 있고 반대로 이 아마존과 같은 전자 상거래 업체가 일자리 감소의 이 원인으로 지목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런 논란을 잠재우듯이 아마존이 직원 수를 급격히 늘려가고 있고요. 특히 아마존은 구직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직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아마존의 물류 창고는 열악한 작업 환경 때문에 한때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혁명을 이끌어냈다는 찬사를 받는 이면에는 이 작업 환경에 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회사의 이 빠른 배송 정책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제한된 시간 안에 작업을 끝내도록 강요받고 있고 또 물류 창고 안의 온도가 작업하기 힘들 정도로 춥거나 덥고 또 점심시간이나 잠깐의 휴식 시간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등의 그런 폭로가 나오기도 했었죠.
네. 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도 뭐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걸까요?
네, 우선 아마존이 경쟁력 있는 좋은 임금을 준다는 점을 전문가들이 첫 번째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또 미국인들이 개인적으로 가입하기에는 부담을 느끼는 아주 좋은 건강보험을 또 제공하고 있고요. 직원들이 일을 하면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더 배우기 위해 공부를 할 경우 회사가 비용을 대주는 등 복지 정책도 5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아마존 채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물류 창고야말로 이 젊은이들이 처음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적합한 일터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이 물류센터에서 일하면서 대인관계는 물론이고 문제 해결 능력이나 합리적인 사고 등 직장 생활에 필요한 필수 덕목 등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구체적으로 아마존의 임금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구직 박람회가 이번에 열린 10여 곳의 물류 창고마다 제시하는 임금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테네시주의 경우는 시급이 11달러 50센트에서 시작을 했고 아마존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에서는 시간당 최저 13달러 75센트를 또 제시했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는 아마존의 이런 대규모 구직 박람회가 지역 근로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데요. 이 아마존의 임금에 맞춰서 인근의 식료품점이라든가 음식점 등이 이 아마존 물류 창고와 비슷한 수준으로 또 임금을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날 구직 박람회를 통해서 당초 계획했던 일자리가 완전하게 채워진 건가요?
아직 최종 이 채용 인원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존은 지원자들과의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채용 여부를 곧 통보한다고 하는데요. 또 오클라호마주와 뉴욕에서도 시간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구직 박람회를 또 개최한다고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수요일 러시아와 북한, 이란에 대한 통합 제재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러시아와 관련해 이 법안은 에너지 기업 간 협력 규제를 포함하는 여러 제재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이에 반발해서 미국 외교관 755명의 감축을 명령하는 등 맞불을 놓으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과 러시아 관계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
미국과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패권을 놓고 오랫동안 경쟁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는 관계가 좋았던 시기보다 살얼음판을 걷는 시기가 훨씬 많았는데요. 냉전 시대, 당시 세계 초강대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은 정치, 경제, 군사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두 나라 간 갈등이 극대화된 것은 1962년 발생한 쿠바 미사일 위기 때였습니다. 소련이 미국의 코앞이라고 할 수 있는 쿠바에 핵미사일 배치를 시도하면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당시 양국 간에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핵전쟁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공산국가 소련이 붕괴, 해체되고 러시아가 독립하면서 힘의 균형은 급격히 미국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 관계가 한동안 해빙기를 맞는 듯 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내전이 발생하면서 미러 관계는 다시 악화됩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내전.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 남부에 위치한 곳으로 흑해 북쪽 해안과 맞닿아 있고 러시아와는 좁은 해협을 두고 마주보고 있는데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이 있어서 군사적,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지만 러시아계 인구가 60%를 차지합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승인에 따라 크림 자치공화국이라는 자치정부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2014년 3월 크림 자치공화국이 주민투표를 통해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러시아 귀속을 결정하면서 지역 정세가 복잡해졌습니다. 이후 크림 공화국은 러시아와의 합병 조약에 서명했고 이를 두고 미국과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즉각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내정을 간섭하고 무단으로 크림반도를 무장 점거했으며 귀속 찬반 주민투표 자체가 헌법과 국제질서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부터 친러시아 성향 분리주의 반군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간의 치열한 내전이 격화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가 친러시아 성향의 분리주의 반군에게 무기를 지원하고 내전을 부추기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과 유럽 등 서방의 지원을 등에 업고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후 국제사회 중재로 2015년 2월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표 등이 모여 이른바 민스크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민스크 협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아래 미국의 바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와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대한 식량 수출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경제 제재 조치를 유지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지난 1월에 취임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러시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깊은 호감을 드러내왔습니다.
I believe we will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Russia. I believe that I will have a very
트럼프 당시 후보는 한 대선 토론회에서 전임 오바마 정부와는 다른 길을 택할 것이고 푸틴 대통령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당선 직후에도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희망한다며 대외 정책 면에서도 러시아와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여러 차례 천명했습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바마 전 대통령과는 날선 관계를 이어온 것과는 달리 트럼프 당시 후보에 대해선 아주 활달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대선 개입과 트럼프 측근의 내통 의혹.
미 연방수사국 FBI를 비롯한 미국 정보기관들은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러시아가 해커들을 동원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정보를 폭로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당시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해킹 공격을 한 러시아에 대한 보복 조치로 미국 주재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미국 내 러시아 기관 두 곳을 폐쇄하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해킹 배후로 지목된 러시아 정보 관련 5개 기관에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관련자 여행 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지난해 대선 당시부터 러시아 정보당국과 접촉해왔다는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가까워질 것 같던 두 나라 사이는 다시 삐걱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러시아 내통 의혹으로 자리에서 물러났고 폴 매너포트 전 선거대책본부장, 선거자문역의 로저 스톤 씨와 카터 페이지 씨,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과 장남인 돈 트럼프 주니어 씨까지 러시아 관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검사가 임명됐고 의회에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가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과 미러 관계.
심상치 않던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악화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시리아 내전 해법을 둘러싼 양국 간 갈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미국이 분쟁 지역에 개입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왔는데요. 시리아 내전 역시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시리아 반군 거주지인 북부 이들리브주 칸셰이쿤 지역에서 시리아 정부군 주도의 잔인한 화학무기 공격으로 수많은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시리아 공군 기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했습니다.
Our country could get along with Russia. Right now we're not getting along with Russia at all. We may be at an all-time low.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정권의 민간인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을 규탄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아마도 역대 최악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대해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이번 미국의 공습은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를 철저하게 파괴했다고 비난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속히 얼어붙게 됩니다.
미국의 추가 제재와 러시아의 반발.
미국 상원은 지난 7월 말에 러시아와 이란, 북한에 대한 통합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러시아와 관련해 석유와 가스 등 러시아 에너지 기업이 미국과 유럽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 협력을 중단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과 러시아 안보 관련 기관의 교류가 금지됐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 승인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즉각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Именно так и говорил. Вот эта практика, она неприемлем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방송과의 회견에서 미국의 제재는 완전한 불법이며 러시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밝히며 미국의 제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오는 9월 1일까지 러시아 주재 미국 외교관을 455명만 남기고 775명은 추방할 것이라고 미국에 통보했는데요. 러시아 내 미국 외교 공관 산하 휴양시설과 장비, 물품 보관 설비 일부를 폐쇄 조치하고 관련 자산도 압류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의회의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논평을 내놓으면서 향후 양국 관계가 어떻게 치달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최근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이죠.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tal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 Tal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 Has anyone talked you into doing something? 혹시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자고 한 적이 있나요? Well, I met with Gary, who talked his friends into doing something they all thought they would never do. 저는 미국 백악관 앞에서 게리 씨와 게리 친구분들을 만났는데요. 게리 씨가 친구들에게 무엇인가를 하자고 했답니다. Let's find out what he talked his friends into doing this past weekend. 그럼 게리와 함께 대화한 것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영어 표현은 tal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 Tal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이죠. Listen carefully.
Same thing. I rode the megabus from Atlanta to Knoxville, and so I talked these guys into riding the megabus, and I don't think we'll probably ride it that far again.
게리는 친구들에게 녹스빌에서 워싱턴 DC로 한번 버스를 타고 놀러 가자고 했습니다. I talked these guys into riding the megabus. 예전에 게리가 4시간 정도 버스 여행을 했는데 그때 괜찮은 기억이 있어서였죠? 그런데 친구들과 버스를 타고 워싱턴 DC까지 와보니까 생각보다 거리가 멀어서 앞으로는 먼 거리를 버스로 여행을 안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I don't think we will probably ride it that far again. 오늘의 영어 표현은 tal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이죠. Tal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네, Gary는 I talked these guys into riding the megabus 라고 했습니다. Tal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 그럼 대화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Same thing. I rode the megabus from Atlanta to Knoxville, and so I talked these guys into riding the megabus, and I don't think we'll probably ride it that far again.
But it's a good for 4 hours. Now it's your turn. I'll say it in Korean and you try saying it in English. 제가 한국말로 얘기할게요.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친구들에게 야구 경기를 보러 가자고 해볼게요. 그렇죠? I will try to talk to my friends into going to the baseball game. 제 여동생에게 최신형 휴대전화를 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I talked my sister into buying the latest cell phone. 오늘의 영어 표현, tal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하게 하다. Talk someone into doing something.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짐 브릭먼과 피보 브라이슨이 부른 My Heart Belongs to You, 내 마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And you made me love again. Somehow you found me. Wrap your love around me. Now my head's up in the clouds when I'm around you. I just wanna say every day, thank God I found you. Somehow you found me.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14년 8월 4일 오늘. 독일이 프랑스에 선전 포고를 하고 벨기에 또한 침공하자 영국이 독일에 선전 포고를 했습니다. 이로써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제1차 세계전쟁이 시작됩니다. 두 달 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가 사라예보에서 한 세르비아 청년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당시 세르비아가 위치한 발칸반도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서로 차지하기 위해 노리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자 유럽의 다른 여러 나라들 또한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 전쟁은 곧 유럽 전체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제1차 세계전쟁은 4년간 지속되며 약 900만 명의 사상자와 2천만 명의 부상자를 낳았고 결국 1918년 독일의 항복으로 그 막을 내립니다. 1875년 8월 4일 오늘 한 인어 소녀가 인간 왕자를 사랑해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이 된다는 내용의 동화 인어 공주를 포함해 다수의 동화를 창작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7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805년 덴마크 오덴세의 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안데르센은 어렸을 적부터 연기에 관심을 보였고 14살 때는 연극배우가 되기 위해 코펜하겐으로 갑니다. 하지만 안데르센은 집안이 가난했던 탓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결국 연극배우의 길을 포기합니다. 이후 안데르센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구걸해야만 했던 자신의 어머니를 소재로 성냥팔이 소녀를 쓰는 등 자신의 삶을 반영한 글을 썼고 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후 안데르센은 미운 오리 새끼와 엄지공주 등 총 160여 편의 동화를 지었고 이 동화들은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안데르센은 현재까지 아름다운 환상의 세계를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인본주의적 인간애가 넘치는 동화를 쓴 동화 작가의 거장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